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간혹간혹 이렇게 세상에 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될 때 보면 로봇이 나와서 이렇게 막 활동하고 활개치고 세상을 장악하려고 그러고 그런 영화들이 간혹간혹 이렇게 나옵니다. 그 로봇이라는 것은 사람이 우리 머리로 만든 우리 머리로 개발한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로봇을 만들 때는 철칙이 있습니다. 로봇을 만들 때 뭐 철칙이라기보다는 법칙이 있는데 첫째가 뭡니까?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다.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놈이 자기 주먹이 쇠로 돼 있다고 사람을 치거나 이러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한다. 세 번째,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한다.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도 해를 가하고요.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는데 복종을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요놈들이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 딥러닝, 아주 공부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요 인간이라는 작자들이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정의 좌우가 됩니다. 이제 로봇은 이런 거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감정의 좌우되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은 서로에게 피해를 입힐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말을 안 들어도 된다 이러면서 로봇이 전 세계를 살짝살짝 장악하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는 로봇이 얼마나 인간을 옥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영화까지가 지금 나오고 어쩌면 그게 지금 될지도 모른다 그러고 있죠. 그걸 막 개발해서 집에서는 일시키는 로봇도 지금 막 실험 중에 있고 막 그렇습니다. 세상이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세상이 여기까지 와도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뭐 로봇을 부리고 로봇 세상 뭐 인공지능 그래도 풀 수 없는 게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풀 수 없는 게 또 뭡니까?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에 관한 문제는 어떤 인간도 어떤 두뇌도 어떤 것으로도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면밀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경전으로 삼고 있는 이 성경을 면밀히 보시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는 피를 가지고 내가 아닌 뭐 내 목숨으로 해서 내 죄를 사올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고 어떤 피를 가지고 죄를 사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입니다. 그 계획 오늘 이제 성경 그 구원 계획의 마지막에 다 이렇게 왔는데 요한복음 17장을 딱 펼치면요 저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읽으셨으면 그리고 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선배들도요 성경이 기록한 뒤에 요한복음 17장 이건 너무너무 심오하고 너무 어려워서 요거 26절밖에 없습니다. 26절밖에 없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민과 막 이걸 파고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나오는 단어들이나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걸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하는 만큼만 저도 어젯밤 2시간 넘어서 아무리 이렇게 17장을 봐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신비함과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우리를 사랑함과 구원의 경륜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별명으로 일컬어서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사실은 거기 나오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 기도 드리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짧게 이렇게 한번 볼 텐데요. 성경에서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집에 가셔서 17장을 한번 면밀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면밀히. 아, 참 복잡하네. 이게 참 어렵네. 그리고 설명한 책들을 한번 보십시오. 흔쾌하게 마음이 속 시원하게 설명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그거 참 어렵던데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 모든 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는 아마 그 뜻을 다 알겠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14, 15, 16장 나오는 쭉 그 말씀들입니다. 그 앞에 보면 나는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다. 그리고 내가 가고 너희들 이 땅에 살 때는 세상이 너희 미워할 거다 그랬죠. 그렇죠? 그 사랑할 거다 그러면 참 좋은데 너희 미워할 거다. 그 이유는 그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해서 그랬다. 예수인 나를. 그래서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면 사랑했을 텐데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아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16장 제일 마지막에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그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 이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제일 긴 기도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도망가기 전에 그럴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이 제자가 예수님의 작은 이런 동작도 다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이러면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뭐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때가 나오고 하나님은 아들의 영광,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또 하나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요 때가 무슨 때 같아요?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때가 뭐 같아요? 이거는 우리 다 압니다. 이 교회 조금 다니셨으면 이 십자가 지실 때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장사 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하늘나라 가시고 이게 다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우리를 염두에 두고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때가 됐다고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고 그리고 큰 대제사장의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면서 장사 지낼 때가 됐고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할 때가 됐고 그리고는 하늘나라 갈 때 이 큰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십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때가 십자가에 관한 모든 그 때가 돼서 그거를 통해서 아들도 영광스럽게 되고 아들의 영광스럽게 됨을 통하여서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때가 지금 이렇게 다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영광 그리고 십자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십자가가 이 땅에 등장하고 십자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히시고 이럴 때 십자가는요 영광이 아니에요. 성경도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십자가는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 나무에 매 달리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발을 땅에다가 붙이고 죽이면 안 돼. 이게 땅이 더러워진다고. 이게 땅에서 올려가지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 법대로서 죽여라. 그럼 어떻게 죽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죽여요? 돌 가지고 쳐 죽이잖아요.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권한대로 돌로 때려 죽이려무나.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죽여 주십시오. 당신이 죽여주면 무슨 방법이에요? 십자가 방법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십자가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 죽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 분으로서 돌아가셨어요. 무슨 마땅입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He was without sin. 그분은 죄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랬더니 마땅히 죽을 죄명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죄라는 겁니다. 자기 죄가 아니고. 이제 그럴 때가 돼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수치라 그러고 더럽다 그러고 입에 담기도 싫다 그러는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그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알고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는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것까지 복된 게 없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십자가 사건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땅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믿으시나요? 그리고는 그분이 하늘나라 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시나요? 이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거를 통해서 예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그 얘기하면서 2절 말씀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무엇을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거는 이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럼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제 고담 성경 구절 보지 말고요, 영생이 뭐 같아요? 영생? 아까 우리 권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으셨는데 영생이 뭡니까? 고담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뭡니까? 3절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성경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평범한 단어지만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어휘가 이 속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영생은 뭡니까?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그냥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하는 대로 일단 한번 볼게요. 주어가 뭡니까? 주어는 요거죠. 그 다음에 주어를 설명하는 게 뭡니까? 그럼 요거죠. 영생은 뭐요?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 그럼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럴 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입니다. 영생은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해요? 아는 것.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영생은 아는 것. 그럼 무엇을 압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는 것,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구절 속에는 지금 우리가 쓰지만 우리와 의미가 다른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영생 뭐 똑같습니다. 이거나 다거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뭐가? 아는 것. 안다는 게, 성경에 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는 것하고 성경이 쓰여져서 지금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아는 것하고는 다르게 지금 아셔야 됩니다. 영생이 뭡니까? 아는 거랍니다. 뭘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는 것. 또 뭐예요?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이거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다는 게, 안다는 게, 이게 헬라 말에 안다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안다는 거하고 지금 나 그 교회 어디 있는지 알아 이럴 때 안다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어느 곳에 유명한 식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 달쯤 뒤에 친구들이 만났습니다. 그 식당 거기 있는 거 알아? 나 알아. 가봤어? 못 가봤는데. 음식 맛있니? 나 몰라, 못 가봤어. 거기 있는 건 알죠. 그쵸? 아는데, 거기 음식이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종업원들이 어떤지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안다 그럴 때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쓰지만, 헬라어에서의 안다는 뜻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 가봤어. 거기 있는 것도 알고, 음식이 어떤지도 알고, 음식 맛이 어떤 줄도 알고, 주인이 어떤지도 알고, 종업원들이 어떤지도 알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알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믿어서 아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알아가는 거는 뭡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응답 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세상에 구원의 방법이 없네. 나는 죽은 뒤에 어디 가는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늘 날아가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풍부하게 알아져 가는 게 이게 이 헬라어에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 아세요? 그럴 때 네 그럴 때는 살아계신 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이제껏 해온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알 수 있는 만큼의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을 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영생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거하고 하나님은 진실하다는 거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거 아는 거하고 또 뭐예요? 그분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거를 아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것이 들어가 있는 여기 안다는 것은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폭이 넓고 더 경험적이고 더 체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생이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점점 더 위대하시고 큰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는 게 뭡니까? 영생을 안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이게 점점 의미가 내 속에서 커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다니면서 하셨던 것과 십자가의 사건이 점점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게 확실해지면서 그것 때문에 내 손과 발이 바뀌면서 내 인격이 바뀌면서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안다라고 그럽니다. 그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계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소유한다 그랬을 때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내 모든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선한 인격으로 자꾸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살고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답답한 거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확확 이랬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 이 방법인가 보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런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이렇게 가도록 바뀌어져 가는 것이 영생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랬죠. 이거 어려운 문장 없습니다. 우리 쓰는 말 중에 어려운 말 없습니다. 뜻 하나만 알다라는 뜻을 제가 우리가 지금 안다 그럴 때, 그 사람 나 알아 그럴 때 누군지만 알고 그 사람 전혀 몰라도 안다 그럴 때 그 뜻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그럼 지금 이제 이거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두 번만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번 해보실래요? 영생은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목적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외워보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잘 안 외워집니다. 문장이 어떤 거는 이렇게 확실한데도 이렇게 외워보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잘 안 외워집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앞에 있지만 그냥 눈을 감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됐어요? 한번 없애고 한번 해볼까요? 없애고? 예. 이게 짧지만 영생은 아는 것인데 뭐를 합니까? 곧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이제 뭐 앞에 끝지만 그래도 눈을 감아야 이렇게 하기가 좋을 거예요. 눈 감고 한번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앞에 켜주시고요. 이 성경 말씀 안다는 이게요 저는 우리 이 모든 생활에서 이 알므로서 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생활이 다 바뀌기를 바랍니다. 원래 바뀌어야 돼요. 원래.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개념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요, 이거 나 이 성경 구절 알아, 이 성경 구절 외워 이렇지만 이 성경 구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이라는 건 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뜻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럼 믿는다는 건 필수적이고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 때문에 그 내용이 점점 나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하고 이게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어떨 때는 결단도 요구하고요. 안다는 것은 어떨 때는 끈을 끊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썼는데 다른 데서 아마 인용해서 쓴 것 같아요. 그 속에 유명한 산악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산악인. 이 산악인은 아무도 오르지 못한 산을, 높은 산을 자기가 혼자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누구 뭐 셰프나 누구 도움을 받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기로 결심을 해서 몇 년 동안 만반의 준비를 한 뒤에 혼자서 정상 탈환을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자기가 짜릿하게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제 홀로 하루 종일 이제 올라갔다가 해가 뉘엿뉘엿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정상이 코앞에 있는데 이제 먹구름이 몰려오고 막 이제 바람이 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가 정상을 코앞에 놓고는 거기서 미끄러집니다. 절벽 밑으로 샥 빛의 속도로 미끄러지잖아요. 혹시 미끄러진 분들 계세요? 미끄러졌지만 우리 뭐 살아있는 거고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짧게는 해봤을 거예요. 아마 등골이 아주 막 아주 살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쫙 그러고 떨어지는데 캄캄한데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철컥 그러면서 삽니다. 왜 그렇죠? 이게 줄이 이거 걸려 있잖아요. 철컥 그리고 삽니다. 바람은 불고 비는 오고 너무너무 춥고 이제 이렇게 있다면 꽁꽁 얼어 죽을 것 같고 근데 줄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도 생명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유년주일 학교 때 교회 가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들었던 그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무 소리가 없더니 조금 있다가 지은의 얘기라 그랬습니다. 조금 있다가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럼요. 이걸 꽉 쥐고 그럼요. 그럼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니? 네 물론이지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 허리에 로프를 끊으라. 그 순간 이 사람은 로프를 더 꽉 쥡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구조대원이 올라왔는데 등반하던 한 사람이 얼어 죽었습니다. 밧줄을 꽉 쥐고 근데 불행하게도 땅은 그 밑에서 불과 1m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신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줄까? 네. 내 말 듣겠냐? 물론이죠. 그럼 그걸 끊어라. 근데 밧줄을 더 지는 거 있죠. 밧줄을 탁. 근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끊으라 그럴 때 끊는 거죠. 놓아라 그럴 때 놓는 거죠. 왜요? 그동안 체험적으로, 그동안 경험적으로 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끊으라 그럴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놓아라 그럴 때는 다 무슨 뭐 일들이 일어날 게 있기 때문에 놓아라 끊으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 경험적으로 알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다 그러면서 경험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풍성함이 없으면 이걸 더 쥐는 거죠. 확 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안다 그러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고 오래 믿었다 그러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그 알아감에 있어서 경험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없으면요, 아직도 우리도 끊지 못하고 꽉 지는 거 끊어라 그랬는데도 더 꽉 질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끊어야 되는 로프도 있고 끊어야 되는 모들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 산악인 이야기는 저도 뭐 옛날부터 그 책을 보면서 많이 봤습니다. 막 이리저리 인용되기도 하고 뭐 예화로도 인용이 되는데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큽니다. 그러면 끊으라 그럴 때 이 사람의 행동이 뭐죠?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툭 하고 끊고 이랬으면 이 사람은 그 1m 살 수 있는데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이걸 꽉 집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줄 이걸 꽉 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목회하거나 이제 이렇게 보면 참 건강이라는 것이 그 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재물요? 이거 끊지를 못합니다. 막 직분이 있고 뭐가 있어도요. 재물은 꽉 쥐고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죽어서 나한테 올 때 그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걸 가지고 너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할 게 많다? 내가 너에게 건강 줬지 않느냐? 그 건강 가지고 너 발 몸뚱이 움직이는 곳으로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꽉 쥐고 있습니다. 건강만 건강만. 재물만 재물만 내가 좋아하는 명품만 명품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알아갈수록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나를 알아갈수록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17장 3절은요 영생은 그럴 때 우리 영생을 소유했다고 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 아는 거라 그럽니다. 우리도 알죠. 그런데 헬라말이 알다 그러는 기노스코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매일 더 알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그럴 때 어제도 생명을 주셨고 어제도 해를 뜨게 했지만 오늘 하나님 그럴 때 이게 가슴이 다른 거라. 오늘 우리 찬송 두 번째 부른 찬송 뭔지 아세요?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저는 깜짝 놀랐어. 오늘 저는 이거 어젯밤에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거 뭐 그냥 하나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오늘 새벽 아침에도 밥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 보고 좀 틀어라 어디 있고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찬송 부르면서 찾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성도님들이 찬송을 부를 때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내 주를 가까이를 딱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는데 얼마나 소리가 크고 얼마나 찬송을 잘 하시는지. 그래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어디 성악가가 나왔나 이렇게. 아니 소리가 진짜 참 감사한 일이죠. 내 주를 가까이를 옛날에도 불렀는데 오늘 부르면서는 의미가 좀 다르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달픈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자꾸 달려가는 게 뭐예요? 이게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확 묻어서 찬송이 오는 거 있잖아요. 성도님들 아시죠? 오늘 부를 때 찬송이 본인이 전에보다는 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 해서 불렀다는 거.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알아감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이 알아감의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매일 임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요.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죽은 뒤에 불러달라는 찬송은 제가 한 장은 꼭 말씀을 드렸잖아요. 506장입니다. 목사의 작은 소원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뭐 목사가 뭐가 다른 게 있겠어요. 뭐 교회를 목회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조금 더 알아가는 것, 풍성해져 가는 것, 더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와 이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먼저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으면은 506장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참 내 평생의, 저는 그 평생의 작은 소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사랑과 주님 사랑 알아가는 것.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세상 사람들은 수치라 그러고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에게 영광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 영광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아는 겁니다. 뭐를 합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거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그 예수를 매일매일 더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영생의 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새로움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인생은 다 각자 개인적으로 따로 다루시더라고. 받는 은혜가 다르고요.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다르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방법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다루어 가시더라고요. 어차피 죽습니다. 한 인생 살다가 죽을 인생,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이런 풍성한 알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은혜 많이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 하나님 아버지, 참 추상 용어입니다. 알아감, 참 그냥 평범한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단어를 쓰셔서 오늘도 이 단어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차 속에서, 돌아가는 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아가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우리 신앙의 폭을 넓히고 우리 손과 발을 움직여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